어제 읽었던 18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으시면서 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 그렇게 영웅적으로 활동하면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하고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게 하는 등 큰 역사의 주장을 이루었던 이 엘리야가 갑자기 이렇게 낙심하고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소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언젠가 한 번쯤은 낙심할 때가 있고 또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 어려울 만큼 심하게 탈진이 찾아와서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절망적인 생각을 할 때가 살아가면서 몇 차례씩은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도 이런 일이 찾아오게 됐는데 그렇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엘리야에게는 몇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그동안 너무 일이 많아서 지칠 만큼 피곤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권력 아합에게 맞서서 그렇게 투쟁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버려진 백성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일, 이런 일들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 한순간 한순간 모든 일들이 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었기 때문에 초긴장 속에 살았을 터인데 그런 과중한 업무의 계속된 부담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 시점에 가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중동에서 낙타를 가지고 짐을 싣고 운반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푸라기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낙타에 짐을 싣고 또 싣고 또 싣고 하다가 어느 한 순간에 가서 지푸라기 하나를 더 얹었는데 낙타가 푹 쓰러지는 것이죠. 그 지푸라기 하나 무게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누적된 무게 때문에 쓰러지는데 사람들은 지푸라기를 견디지 못하느냐고 낙타를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지치게 된 것이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어졌던 과중한 업무가 그로 하여금 이렇게 지치고 곤비하게 만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항상 너무 외로웠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엘리야가 언제나 혼자 일을 했습니다. 그큰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돕는 사람 없이 혼자 그렇게 외롭게 일을 감당해 나왔는데 아마도 돕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했더라면 훨씬 더 힘이 되고 피차에 도움도 되었을 터인데 그럴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혼자 그 막중한 일을 감당해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한 절정에 이르러서는 쓰러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두들기고 또 두들겨도 회개할 줄 모르고 지속적으로 박해를 계속하는 아합의 권력 앞에 이제는 지쳤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이고 그리고 닫혔던 하늘문을 열려 비를 내려주셔서 온 사람들이 다 이제는 살 길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역사를 보면 천하 약한 사람도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하고 멈추다기 마련인데 오늘 1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세벨은 그럴수록 더욱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중에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사자를 보내서 위협하는 이런 상황 앞에서 엘리야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채 차라리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이제는 그만 저를 좀 놓아주십시오. 저를 불러주십시오 하고 호소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그의 넘어진 모습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거나 약하다거나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쉬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는 자비하신 손길을 베푸십니다. 충분히 잠도 자게 하시고 또 음식도 마련해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지친 엘리야가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쉬고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엘리야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책망 대신에 그를 위로하셨고 격려하셨고 버리시는 대신에 가꾸시고 돌보시고 먹이시면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배려하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지친 사람들에게 너무 심하게 다그쳐서 믿음 없다고 야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는 기다려줄 줄도 알고 위로할 줄도 알고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줄 줄도 알고 그렇게 하면서 피차의 위로와 격려가 되고 소망을 다시 찾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이 지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곤비한 상태에서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을 만났을 때마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고 기도해 주고 하는 이런 어루만져 주는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될 때 더 많은 사람이 속히 세임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40주야를 걸어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호렙산으로 갔다는 것은 이 호렙산이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셨던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만나서 좀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호렙산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호렙산 다른 말로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시내산이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에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넓은 의미에서 시내산이고 특별한 한 봉우리를 말해서 호렙산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모세가 가시떨기 불타는 광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한 50일쯤 걸려서 도착했는데 거기 도착했을 때 시내산 위에 불과 연기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였고 말씀 듣는 장소였다는 생각에 엘리야가 나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이곳으로 갔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쳤을 때 피곤할 때 앞이 캄캄할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아니할 때 이렇게 엘리야처럼 호렙산으로 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다. 그 속에서 길을 찾고 답을 얻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해결 방안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심들이 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셨을 때 처음 하시는 말씀이 너 왜 여기 왔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피곤했느냐 왔느냐 뭐 그런 따뜻한 말씀하시지 않고 엘리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왜 여기 왔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 말씀은 여기 있어야 될 사람 아닌데 왜 여기 와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해서 어찌 여기 왔느냐라고 물으시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 사정을 다 말씀드립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래도 박해는 끝나지 않고 나 혼자 남았는데 나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호소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첫째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그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데 그 체험의 방법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미한 음성이 나타나기 전에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굉장한 천지가 요동하는 엄청난 굉음이 들렸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심하게 불고 산이 흔들리고 하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 굉장한 광경이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임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굉장한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주 귀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야 뭔가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것이지만 그 굉장한 사건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은 아닙니다. 혁명이 일어나야만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총을 들고 전쟁을 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겨자씨 많은 믿음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누룩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들이 작은 포자들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거 엄청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큰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큰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엄청난 권력과 상대해서 싸웠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고 그런 사건들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이 만나시는 장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큰 사건들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미한 사건들 속에 임재하시고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작은 사건 하나가 세미한 음성 한마디가 또 누룩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씨앗들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들이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작은 것밖에 주지 아니하셔도 내가 들은 것은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것처럼 엄청난 사건이 아니고 작은 일에 불과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의 사건들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는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면 음성 속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해야 될 일을 꾸준히 계속하라는 말씀입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 이탈하지 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람으로 가서 누구를 세워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로 가서 누구를 폐위하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가다가 누구를 만나 선지자를 또 삼아 후계자 삼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가야 될 자리에 가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자기 일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은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는 것은 자기가 본래 해야 될 일을 감당해내므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심하게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축복함으로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친 사람들은 넘어진 사람들은 그 넘어진 그 땅을 다시 밟고서야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밟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넘어진 그 땅을 밟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일해야 될 그 자리였습니다. 호렙산에 앉아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 신비한 체험을 끝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신비한 체험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면 흩어져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본분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세상 속으로 흩어져 산 주간 동안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갑니다. 새벽 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하고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 출발을 하시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늘 그렇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현장에 늘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사람 키워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택해서 너 대신해서 후계자 키워라. 사람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일꾼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키워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키워라, 좋은 지도자를 양육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엘리사 불러서 선지자로 수업시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큰 일꾼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돌보고 정성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키워지게 되고, 그렇게 교회의 사랑과 배려 속에 성장하고 키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큰 역사를 감당해내는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키워진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꾼들을 키워내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를 키워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